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터키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어제 강요회의에서 터키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경제와 인도주의 분야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터키와의 공동 경제 사업 중단과 금융 무역거래 규제, 관세율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광과 교통 분야, 노동 시장, 인도주의적 접촉 등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국민들이 터키를 방문하지 말도록 했으며 터키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모스크바 주재 터키 대사관 외곽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어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연쇄 테러 발생 2주째를 맞은 오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열린 오늘 추도식에서는 연쇄 테러로 희생된 130명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습니다. 추도식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과 희생자 유족, 또 당시 공격으로 다친 부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최악의 테러 공격에 따른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응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ISIL 등 테러 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기에가 지난 닷새 동안 수도 브뤼셀에 발동했던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어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4등급 테러 경보를 3등급으로 낮췄다며 이는 테러 위협이 여전히 가능하고 현실적이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총리는 그러나 브뤼셀에 여전히 테러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군 병력이 브뤼셀 시내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외교사무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외교 당국자들은 오늘 이스라엘 신문에 아부다비에 있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이스라엘 사무소 개소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외교사무소는 재생에너지기구에 국한될 것이라며 양국 간 공식 국교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리들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아랍 국가들과 접촉을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아무런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케냐의 청년들에게 종족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크사라니 체육관에 모인 수만 명의 케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에서 폭력과 부정부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일시적 충동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이해를 추구하며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려움과 분열로 가는 길과 이기심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할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케냐 가톨릭 주교단과 만난 뒤 다음 방문국인 우간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테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50명을 사형에 처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에서부터 시아파 활동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시아파 억류자 3명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우디 당국의 이번 처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사안인 당국 회담을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 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으며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 사안인 당국 회담을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26일 11시간가량 이어진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의제로는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다루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어떻게 상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 정부가 차관급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인 만큼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장관급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 2013년 수석대표의 경문제로 회담이 무산된 전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다만 차관급 회담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석대표의 급을 높여 추가 회담을 여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한국 측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북측은 군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으로 하는 2+2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합의문에 따라 후속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북측이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하면서 오는 11일 열릴 당국회담에서는 남북 간 주요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도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재개했지만 식량이나 비료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당국회담 개최 장소의 경우 한국 측은 서울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왕래 번거로움과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개성이나 금강산, 판문점을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2월인데다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거쳐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다음 달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회담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인데 의제 등을 놓고 남북한이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건 다행이지만 남북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회담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는 이번 당국 회담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당국 회담 개최는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 등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돼서 남측에서는 이산가상봉 정례와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문제들의 접점을 바로 찾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남북 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는 형식 때문에 논의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차관급 회담은 한국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차관급 회담이라고 해서 협의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음 달 당국회담을 통해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합의한 뒤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남북 대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 통신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지금은 남북한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당국회담 의제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생과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당국회담 개최 합의의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의 형식이 장관급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실무 접촉에서 차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장관급 정도는 돼야 이제 당국 그 자회담이라고 고위급 당국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관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실무 접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부 부분에서 사실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관급으로 바로 합의를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이견을 그 쟁점 상황에 대해서 그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실무급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차관급으로 단계를 높여서 나머지 부분을 좀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틀은 유지되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격을 좀 더 높여서 이번에 아마 이번 그 미팅에서 아마 서로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의제들을 다 내놨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상호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보다 격이 높은 차관급회담에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제를 포괄적인 해단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차관급 합의를 가지고는 사실은 포괄적인 해단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관급 경우에는 최종적인 남북 합의를 위한 어떤 그 논의의 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상호 확인된 쟁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차관급이 최종적인 남북 합의의 어떤 급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 차관급 회담에서는 누가 수석 대표로 참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측이 이산가족 그 상봉 실무 회담부터 이번에 어떤 실무 접촉까지 예외 접촉까지 모두 통일부의 인사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은 뭐 이견이 없는 한 황북이 통일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국가안보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 차관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무실 차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8.25 남북 합의 때 김관진 환경사 라인, 홍영표 김양근 라인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통일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북측에서는 사실 뭐 우리에 해당한 통일부보다는 사실 이제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관계된 통전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통전부장 노동당 당 비서인 김양건이 사실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부부장인 원동현 부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차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북한 측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조평통 을 지금 자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평통의 부위원장인 맹경일 같은 경우도 위의호 여사 방북했을 때 그 접대를 했던 맹경일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뭐 통일부 차관급 정도가 되지 않겠냐, 또 북한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정도 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당국 회담이 이제 8.25 고위급 접촉 당시에 합의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간다 그러면 장관급이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그 장관급 회담에서 아마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한 건 아마 실무 접촉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에 장관급 이상의 당국자 회담에서의 어떤 합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간다. 그렇지만 급을 높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발로 끝난다는 계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무 접촉을 이어간다는 그렇죠. 계산 하에 이런 그 합의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협상이 이제 어차피 현안이 타결될 현안이 이제 주로 의제 부분들이거든요. 격이라든지 시기보다는 남북이 주고받을 이제 의제가 사실은 상당 부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사실은 지금 타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협상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이 사실 8.25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의 실무 접촉 제의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이 없었습니다. 좀 묵묵부답이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또 수용을 하고 당국회담 개최까지 합의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건 거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지겠다는 거고요. 세 번 우리가 제의를 접촉 제의를 했지만은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뒤집어 보면 북한은 지금 최근 대화 공세에서 이번에도 지금 언뜻 의사를 내비침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우리 측이 제의했을 때 그냥 단순한 제의보다는, 적어도 금강산 관광석 5.24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양보를 하겠다는 확신을 좀 미리 사전에 달라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 번에 걸친 제의 접촉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다가 사실은 직전에 나만이 먼저 성의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예비 접촉을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 국면을 유지하려고 한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확보하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회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실무 접촉에서 이제 당국 회담의 의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요. 또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당국 회담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예. 예,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북한은 그 지난번 이상가족 상봉 때 아마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적십자 위원장이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나온 대가로 보여집니다. 협상용. 다시 말해서 서신교환과 정례화를 제안을 하고 적어도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받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측 입장은 사실은 보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고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사 측 경우에도 북한이 적어도 주체와 대상을 명시하는 명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얘기를 해야만 그분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 사항인 당국 회담 개최 합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릴 당국 회담 뭐 좀 진통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협상의 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8.25 남북 합의 이후로 사실은 당국 회담이 아직 고위급 당국 간 그 접촉은 없지만 그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25 남북합의 6개항, 당시 상황 종식을 위한 3개항, 그 다음에 당국 간 회담을 재개해서 남북의 발전을 논의한다는 것, 이상가족 상봉한다는 것, 민간기를 활성화한다는 것, 사실은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결국 이번도 결렬이 아니고 사실은 뭐 긴 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순조롭게 차기 회담 일정을 잡았다는 것, 거기다가 지금 또 격을 더 높였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협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쟁점 사항들은 뭐 쉽게 타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항이 예상되는 그렇지만 협상의 국면은 지속되는 아마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타결을 전망은 뭐 섣부르게 내놓기는 어렵지만요.
예.
적어도 협상 국면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 일괄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융통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틀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국제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간 당국회담 개최 합의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제사회는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등 관련 기관들도 이산가족 문제와 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북한 당국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산가족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신 교환이나 자유 왕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를 넘어 반인권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시각하에서 개념하에서 이산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의 소극적인 중국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인도주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대만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사인 폴슨 소장도 이 문제를 인권 침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We are also planning our first public event.
폴슨 소장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다룰 첫 공식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이산가족들의 생이별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전략을 꾸준히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한명섭 변호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ICC 제소가 어렵다는 분석은 중국이 협조하면 ICC 회부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냐며 중국 설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게 ICC 회부 카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북한의 자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도록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의 제소가 가능한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안 된다면은 차기에는 국회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뭐 북한인권법에 있는 다른 내용은 놔두고 북한인권기록보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안을 내는 게 어떤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변호사는 또 가해자와 구체적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탈북자들의 고소 등을 통해 한국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관련 책임자를 형사 입건한 뒤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방안도 인권침해 방지에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유엔인권이사회에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COI가 보고서에 명시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한국의 관계자들과 전환기적 정의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한국 상황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법에 맞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기적 정의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단죄와 제도적 장치 마련, 진실 규명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개인이 북한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주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 점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그로 인해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가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욱 용이해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고문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즉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남북한 이산가족 모두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내년 1월에 일본을 방문한 뒤 내년 3월에 인권이사회에 특별보고관으로서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나며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0년부터 특별보고관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도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통일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국 통일부 지원 아래 한반도 미래재단이 주관하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졸업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탈북민의 3분의 2, 한국 학생 3분의 1 비율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봄은
담배 한국 노래와 북한 노래가 한자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네, 제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여기는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9기와 10기 졸업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통일지도자 아카데미는 한반도 미래재단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10기까지 총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총 58명이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의 오현금 대외협력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졸업식이에요.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만 5년이 됐습니다. 오늘 9기와 10기 2015년 학년도 졸업식이에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남북한 청년 통일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과정이에요. 처음 입학해서 저희 재단 대회의실에서 이론 강의를 해요. 이론 강의는 이 친구들이 북에서 왔지만 사실 북을 잘 몰라요. 아주 어려서 중국으로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말 통일 전문가들한테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해요. 그게 한 10강 정도 진행을 하고 또 국내 연수를 해서 DMZ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안보 교육관을 간다든가 하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일본으로 갑니다. 북한 친구들이 북에서 배운 역사와 우리 남한 친구들이 남에서 배운 역사를 같이 얘기했었어요. 다음 기수는 내년 4월에 시작입니다. 2016년 4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매 기수당 3분의 2는 탈북민으로, 3분의 1은 한국 학생들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북한 그 분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남한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게 저는 남한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우리가 그 감동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총대 메고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니면 지금 못하잖아요. 나 1세들은 다 거의 다 가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남쪽 학생, 참 슬픈 일인데요. 네, 남쪽 학생이랑 우리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 좋았고요. 일본 여행, 또 일본이라는 나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통일에 대한 좀 더 큰 이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도 만나고 북한에 대해 이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한국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TV 같은 데서만 이제 실상을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면서 저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 친구들과 뭐 특히 누나랑 같이 상금 받으신 누나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뭐 공개 처형이라든지 그런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들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인 한 탈북민 졸업생은 그동안 대외 활동을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 가족이 북한에 가족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기를 좀 주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움이 된다고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지인 추천으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탈북민 졸업생들은 이번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중에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그 우리도 뭔가를 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얘기가 다 진짜 주옥같이 예, 기억에 남았어요.
통일에 대한 것을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좋은 강의를. 인식을 깨는 거라서 예, 자기의 고집에 그 한계된 생각을 깨워버리는 단계라서.
졸업생들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통일을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의를 듣거나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가 계속 열릴 경우에 시간이 되는 한에서 참가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분들과 이제 또 여기서 같이 다른 프로그램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뭐 남북한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참가할 생각입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저희 고향에 가서 저희 사회복지계에서 좀 네, 딱 학관직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분야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네, 최종적으로 통일되면 고향에 가서 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하고 싶습니다.
미래재단 통일지도 아카데미 7기 졸업생 이윤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네.
정리와 평화를 위하여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위하여.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들 있나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SIL 격퇴를 위해서 미국 주도 연합군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는 러시아가 시리아 접경에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 전투기를 공격할 경우에 주권에 대한 군사 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고요.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국제사회의 ISIL 대응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이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주도 연합군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지상에서 ISIL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들이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협력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이 시리아 내에서 테러 세력을 겨냥한다면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의 행동에 실제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푸틴 대통령도 건전한 반군에 대해서는 공습하지 않겠다 이런 약간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도 최근에 이 ISIL 연계 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 이 ISIL 격퇴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어제 그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은 두 나라 또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테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올랑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번 주에 이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자, 올랑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올랑드 대통령도 어제 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SIL 격퇴를 위해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이 공통의 목표인 테러 격퇴, 특히 이 ISIL과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온건 반군을 공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이 올랑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관련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교환한다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앞서 이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사 개입을 결정 하고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환영과 기대의 입장이 나왔었죠. 하지만 정작 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한 후에는 ISIL보다는 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특히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온건파 반군에 대한 공습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는 군사협력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제공을 할 경우에 오히려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프랑스도 러시아에 대한 이 군사정보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서방과의 이 ISIL 격퇴를 위한 군사협력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러시아가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군사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그런데 이 프랑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어제 회담에서 보면 아사드 정부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이나 뭐 새로운 입장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동맹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아사드 정권의 운명은 전적으로 시리아인들의 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 협상에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이 반대 세력 또 이 미국과 서방국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죠. 또 푸틴 대통령은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시리아 정부군밖에 없다면서 이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은 이 아사드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리아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이 반대 온건파 반대 세력을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드 정부가 비폭력적인 민주화 시위 이 4년여 전이었죠. 이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결국은 내전이 발생을 했고 또 아사드 정부가 내전이 벌어진 후에 자국민을 학살하고 특히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 화학무기 공격까지 하면서 정부로서의 이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게 이제 미국과 서방국들의 입장입니다.
예, 프랑스도 다른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사드 정부와는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 하고 여기서 아사드 대통령은 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선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 변화를 촉구한 것이죠.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에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의 그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시리아 사태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이 마련돼야 될 텐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련 국제회의가 열렸고요.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동맹인 이란이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주목이 됐었죠. 일단 조속히 헌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목표가 제시가 됐지만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유엔이 내년 1월까지 아사드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에 대화를 중재하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국제사회의 이 ISIL 대응 노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터키 정부와 러시아 정부 모두 전쟁 상황은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접경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24일입니다. 이후 이 러시아의 여러 가지 대응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 말씀하신 이 미사일의 배치입니다. S-400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요.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 미사일은 터키 전투기는 물론이고요. 시리아에 군사 개입한 미국 또 다른 연합군 전투기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전투기를 공격할 경우에 자국 주권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여전히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는지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예.
양측 모두 서로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언급하신 S-400 지대공 요격 미사일 어떤 성능을 가진 미사일인가요?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으니까 최첨단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고요.
예.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는 물론이고요. 터키 남부 또 이스라엘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오늘 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S-400 미사일이 시리아에 배치되고 곧바로 방공 임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죠. 이 앞서 예상됐던 반대요. 오늘 이 러시아 농부부가 터키산 농산품 15%가 러시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터키산 농산품 수입의 중단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 국경에서 터키산 농산물을 실은 트럭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앞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의 터키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러시아 관광청이 터키로 가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러시아 여행사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은 러시아 국민들이 무비자로 터키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농업계 또 관광업계에도 이제 터키의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어제 강요 회의에서 이런 관광과 노동뿐만 아니라 교통, 뭐 금융 여러 분야에서 제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병력이 시리아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앞서 미군이 이제 파견을 예고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서 이 특수부대 병력 50명이 오늘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바니는 현재 쿠르드 민병대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가 지난해 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에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받았고요. 또 터키 정부도 이제 쿠르드 세력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이제 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쿠르드족을 겨냥한 공습을 하면서 사실 이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ISIL을 물리치고 코바니를 사수를 했었죠. 이번에 이 미군 특수부대 병력은 직접 전투 임무에 나서는 건 아니고요.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수부대가 파견된 만큼 ISIL과 싸우기 위한 무장 등의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 군사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오늘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아프리카 지부티 간의 시설 건설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시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고요. 하지만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시설이 중국 군대가 국제 평화 유지, 또 아덴망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항해 안전 수호, 또 인도주의적인 이 구조 지원 등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중국에서 공산당 집권 이후에 이렇게 해외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부티와 이미 10년간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아프리카 지부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이 지부티가 크기는 작지만 전략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하의 남쪽에 또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예.
아시아와 중동 또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 해양 수송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미국과 프랑스 등도 지부티에 기지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4,000명, 프랑스가 1,500명 규모입니다. 또 일본도 해적 소탕을 위해서 해상 자위대 병력 600명을 지부티에 두고 있는데요. 중국도 그동안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고 또 육상과 해상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도 추진 중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항해 안전을 위해서 때때로 병력을 보냈지만 먼 거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지부티에 해외 군사기지 건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이 중국이 군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해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는데요. 육군 이제 육상병력은 7개 군구를 4개로 통합을 하고 군의 통합 지휘체계를 강화하면서 육해공군 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도 창설을 했었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이제 군대 개혁이 현대적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또 오랜 숙원 사업이라면서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개편 방침에 잘 따를 것을 주문을 했었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으며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해주와 용현 지방은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차츰 개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겠고 청진과 성진에서는 오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오늘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터키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정부는 긴장 해소를 위해 러시아 또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그러면서 터키의 최우선 과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터키 전투기들이 자국군 전투기를 격추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기 격추 사건은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여겼던 나라에 의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은 당시 러시아 전투기의 항로를 알고 있었던 만큼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터키에 이를 통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연쇄 테러 발생 2주째를 맞은 오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열린 오늘 추도식에서는 연쇄 테러로 희생된 130명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습니다. 추도식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등 고위 당국자들과 희생자 유족, 또 당시 공격으로 다친 부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최악의 테러 공격에 따른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주 ISIL에 대응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ISIL 등 테러 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기에가 지난 닷새 동안 수도 브뤼셀에 발동했던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어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4등급 테러 경보를 3등급으로 낮췄다며 이는 테러 위협이 여전히 가능하고 현실적이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총리는 그러나 브뤼셀에 여전히 테러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군 병력이 브뤼셀 시내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외교사무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당국자들은 오늘 이스라엘 신문에 아부다비에 있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이스라엘 사무소 개소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외교사무소는 재생에너지기구에 국한될 것이라며 양국 간 공식 국교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리들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아랍 국가들과 접촉을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아무런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테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50명을 사형에 처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에서부터 이슬람 시아파 활동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아파 사형수 가운데 3명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우디 당국의 이번 처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족들이 어제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는 동안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었다가 체포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조셉 카프토라는 이름의 남성이 어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백악관 북쪽 잔디밭 울타리를 넘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올해 초 백악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보강한 끝이 뾰족한 울타리를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악관 북쪽과 남쪽 울타리는 일시 폐쇄되고 대통령 관저 주변과 인근 도로에 무장 경호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백악관 담을 무단으로 넘는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적어도 3차례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